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감에 대해 동요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적 동의를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서로를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의 의무에 충실한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로운 상태를 통해 언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변화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확신이 흔들리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한자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를 사용합니다. 즉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움을 주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조력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등으로 번역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를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진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 보혜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계명 지키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리키지만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황폐한, 적막한, 버려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정서적으로 적막하며 외로운 곳이지만 성도들을 그 세상에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위로의 말씀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날은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날은 단 하루나 특정한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날이 오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뜻대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인격적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또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극하시면 한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디에 비결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전부터 주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포기하는 문제를 도우시는 조력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시며 조력자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